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문 활짝 열고 주신 말씀 잘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책 한 권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둔감력이라는 책인데요. 저자는 신라권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의사 출신의 일본 작가 와타나베 주니치입니다. 이 둔감력이라는 책은요, 2007년 발표된 그해 일본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굳건하게 스테디셀러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모은 책입니다. 핵심 내용 아주 간단합니다. 남들보다 좀 더 둔감한 사람이 잘 산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더 둔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오감이라고 하지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 오감에 있어서도 남들보다 좀 더 둔한 오감을 가진 사람이 질병에 덜 걸리고 좀 더 둔감한 체질을 가진 사람이 인간관계도 더 원만하고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도 성공적이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좀 둔감한 사람이 훨씬 더 승진이 빠르고 잘 나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면 사람의 시력 1.0에서 1.2가 정상이죠. 그런데 1.5에서 2.0 너무 잘 보이게 되면 오히려 더 그 너무 잘 보이는 것 때문에 피곤하다, 정신건강에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와타나베 주니치는 주장을 합니다. 이 둔감력이라는 이 책의 내용에 공감하는 사람들은요, 둔감한 사람일수록 소위 유유자적하는 삶, 아무 곳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와 같은 둔감한 삶, 둔감한 인생,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아마도 와타나베 주니치가 말하는 이 둔감한 삶에 대해서 맞다,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 야, 그건 나하고 별로 안 맞는 것 같다, 동의가 되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 그런가 하면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와타나베 주니치의 주장과는 좀 반대되는 대조적인 그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민감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윌리엄 제임스는요, 굉장히 유명한 두 가지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이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또 더 유명한 것,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 혹은 인생이 바뀐다, 이 명언도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자, 이처럼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우리의 내면 심리에 대한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인물인데요. 윌리엄 제임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민감해져야 한다 말했습니다. 첫째, 가족을 포함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민감하지 못해서 그들의 아픔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는 것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늘날 벌써 4차 혁명의 시대가 왔는데, 그런데 나 혼자 독야청청 1차 혁명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요 부분은요, 이 와타나베 주니치의 주장과 좀 반대가 되는 부분인데, 윌리엄 제임스는 자신의 몸에 질병이 오는 어떤 신호가 느껴지는데도, 뭐 이런 분들이 있죠. 예. 아, 괜찮아. 아, 괜찮아. 병원 안 가도 돼. 이런 분들 계시죠. 예. 이렇게 괜찮다고만 하면서 질병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이런 모든 사람이 민감해져야 하는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이건 역시 앞서 와타나베 주니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동의가 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크게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겁니다. 와타나베 주니치가 말하는 둔감한 삶의 모습과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민감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절하게, 예,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둔감할 때는 둔감해야 되고, 예, 또 민감할 때는 민감해야 한다, 이 말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둔감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고 반대로 민감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의 모습을 쫙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둔감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고 반대로 민감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민감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삼손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민감해야 하는 부분 어떤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요, 아주 중요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부분에서 민감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삼손은 죄의 유혹에 대해서 민감하지를 못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이자 사사기에 나온 맨 마지막 사사인 삼손인데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블레셋 족속이 삼손의 엄청난 괴력 앞에 여러 차례 굴복을 당하자 삼손이 가진 그 괴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내서 삼손을 무너뜨릴 목적으로 블레셋 족속의 두령들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모종의 거래를 시도합니다. 즉,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해서 삼손이 가진 이 엄청난 괴력의 근원을 알아내서 블레셋 족속에게 말해주면 그 대가로 어마어마한 재물을 들릴라에게 주겠다, 이런 거래를 하는데 블레셋 족속과 은밀한 검은 거래를 한 들릴라, 삼손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제발 나에게 알려주세요. 저기 있는 본문 15절도 이런 식으로 삼손이 들릴라에게 유혹을 당하는 장면이.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삼손이요, 여자에게 유혹을 당한 것이 저때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사사기 14장 1절로 4절, 16장 1절로 4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리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그렇습니다. 사사로서의 삼손의 사역은요, 사사기 14장부터 16장까지 석장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장 속에는요, 삼손과 관련된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저기 있는 것처럼 딤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 그리고 가사에 사는 기생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들릴라까지 좌우간 삼손은 계속해서 사사로서 사역하는 동안 계속해서 여인과의 스캔들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물론 사사기 14장에 나오는 저 딤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과의 스캔들, 자, 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1월 둘째 주 선교위원회 발족 기념 예배 때 강사로 오신 윤옥성 목사님이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사기 14장에 나오는 스캔들의 경우 그 여인과의 결혼을 이용해서 블레셋 족속을 치려고 하는 그런 좋은 의도가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가사에 있는 기생의 경우, 또 들릴라의 경우, 뭐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목적이라든지 그 밖에 어떤 좋은 의도 하나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육신적인 정욕에 사로잡혔어요. 정욕이라는 죄의 유혹을 받고서 거기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자, 보셔요. 저 밑에 부분 사사기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요 구절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삼손이 매춘부의 유혹을 받고 그녀와 동침하였다. 그 다음 구절, 이후에 삼손이 소렛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 여러분 이거요, 삼손이 들릴라와 아름다운 로맨스를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오로지 육신적인 정욕에만 빠져 있었다는 그런 뜻이. 자,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것은요, 17세기 바로크 미술의 거장인 루벤스가 그린 삼손과 들릴라라는 제목의 성화인데요. 저 그림을 보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어떤 식으로 빠져 있었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들릴라의 가슴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아우, 나 뜨거워라! 아이고, 저런 게 어떻게 성화냐?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저 그림에서 들릴라의 가슴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요, 분명한 성경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들릴라에 대해서 오로지 육신적인 정욕에만 빠져 있었다는 거, 그것을 상징적으로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삼손이 정욕이라는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잘 들으십시오, 조금씩 좀 더 심각한 죄의 자리로 빠져드는 삼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사사기 14장 딤나 여인과의 스캔들 때 좋은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16장 가사 기생과의 스캔들 때는 좋은 의도 싹 사라지고 육신적인 정욕만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들릴라의 경우, 들릴라의 스캔들에서 훨씬 더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보셔요. 육신적인 정욕에 빠져버린 것은 물론이고 더하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사명을 망각했다는 거, 사사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들릴라에게 빠져서.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인 머리털을 깎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지엄하신 명령을 어겼어요.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지엄하신 명령을 어겼다,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싸나이가 말이야. 여인네 치마 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말이야. 진짜로 못났어. 예.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삼손이 죄의 유혹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씩 좀 더 심각한 죄의 자리에 빠져들어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삼손은요 이런 거죠. 가사의 기생을 봤을 때 아, 지금 나에게 죄의 유혹이 다가오는구나. 육신적인 욕망이 나에게 유혹의 손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민감하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또한 더 중요한 들릴라의 경우에서도 이 여인이 지금 나를 죄악의 자리로 유혹하고 있군. 이 여인을 통해서 나에게 불순종이라는 죄악의 그림자가 덮쳐오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했다 이 말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 앞에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여러분께서는 둔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죄의 유혹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 정도는 어떠한지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삼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0절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뱃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간 삼손이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장면입니다. 즉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엄청난 힘의 비밀을 발설해버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빠진 상태로 옥에 갇힌 채 놋줄에 묶여서 노역을 하는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삼손이 저런 식으로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 삼손이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보셔요.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오자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여러분,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내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아무리 많은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와도 내가 얼마든지 그들을 박살낼 수 있다.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신 다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셨다는 이 사실, 삼손은 왜 깨닫지를 못한 겁니까? 간단합니다. 삼손이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민감하지는 못해서 조금씩 조금씩 좀 더 심각한 죄의 자리로 빠져들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져 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분명히 느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의 자리에 빠져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계신지 안 계신지 느끼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기 나온 삼손의 모습이 더욱더 한심하고 답답한 겁니다. 처량하고 초라한 거예요.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엄청난 힘이 남아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려고 자신만만하게 나아갔죠. 하지만 결과는 저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와 같은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나의 교만으로 인하여, 나의 거짓으로 인하여, 나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로 가서 오늘의 최종적인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싹 다 잘려버린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의 머리털은 단순한 머리털이 아니에요. 삼손의 머리털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금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삼손의 심령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돌아오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삼손의 심령 속에 임재하실 수 있을 만큼 삼손의 심령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삼손의 모습,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미국의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 목사는 삼손의 심령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부르짖기 시작했다. 삼손이 그동안 죄의 자리에 빠져서 놓아버렸던 주님의 손을 다시금 붙들기 원한다고 간절하게 부르짖기 시작하였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부르짖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을 만큼 회복되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날마다 구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민감해야 하는 부분 어떤 것이니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저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심령 속에 회복의 역사를 부사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